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일으켰던 왕이 되었고 또 다윗과는 달리 그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이 온 사방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믿음도 좋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보다 선악을 분별하고 또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이 참으로 기특하셔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또 장수의 복까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더 부유한 왕이 되었고 또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10장 초반에는 그의 명성이 자자하여 저 멀리 스바의 여왕에게까지 들려서 이 스바라는 지역은 에티오피아, 즉 남부 아라비아 지역을 총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먼 곳이죠. 먼 곳에서 사절단을 이끌고 그에게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부와 또 명예와 또 지혜와 또 겸손까지 겸비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또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솔로몬 왕과 그 왕국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더니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런지 솔로몬 왕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왕이 되자 그는 성공이라는 저주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그런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이죠. 한 번 높아진 눈이 내려오기 힘들듯이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낮은 곳이 아니라 이미 높아졌기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사람의 본질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위를 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기 위해서 구했던 그런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이지 그가 이미 높아져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솔로몬 왕의 이런 번영을 의도적으로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높아졌는지를, 얼마나 그가 높은 곳에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그의 성공과 번영이 득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집에 금이 좀 있으십니까? 솔로몬의 집에는 금이 참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만 666달란트를 모았고요. 또 앞서 기록들을 보면 그가 히람에게 받은 금 120달란트가 있었고 또 오빌에서 가져온 이 420달란트 그리고 앞서 스바 여왕이 선물로 주었던 120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거의 1000달란트가 넘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금은 뭐 예나 지금이나 참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고요. 또 그 금빛 찬란한 광택과 또 뭐죠?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은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모든 기물과 성전 내부 즉 인테리어를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를 정성스럽게 금으로 한 땀 한 땀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는 새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 금을 두른 것이죠. 그러나 이 금빛 찬란했던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도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도 만들었습니다. 금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약 1000도씨 이상의 풀뭇불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달궈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번쩍거리는 금빛에 매료되어서 이 뜨거운 풀뭇불의 연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금빛에 눈이 멀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고 메고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불같은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과 같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기꺼이 달려갔던 그 열정이 옛날의 그런 추억으로 화석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것은 이런 화려한 금빛이 아니라 풀뭇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과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형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뜨겁게 단련된 정금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으로 주 앞에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설명합니다. 이 상아는 이 코끼리의 어금니이죠. 이것들로 큰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코끼리가 희생되었겠죠. 그리고 이 보좌 위에 정금으로 또 입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정말 금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여섯 층계가 있었어요. 여섯 층계에 곁에 하나씩 사자가 있어서 총 12마리의 사자가 앞에 서 있고 보좌에도 팔걸이 옆에 사자가 두 마리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과 은과 또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외국에서 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 어찌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것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왔다. 그래서 이 무분별함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내부 성전 인테리어를 금으로 그렇게 입힌 이유는 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죠. 그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남아 돌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을 자신의 보좌와 또 자신의 사치를 자랑하는 사치품에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이 여러분 내 밥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기나 했겠습니까? 성전의 영광이 눈에 차기나 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을 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가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들어서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갖는 것보다 많이 버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풍족해지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과 번영이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또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장에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 같은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기원전 10세기경이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죠.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는 잘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의 재물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이 부에 종속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돈을 받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신유의 은사가 내 것임을 착각하면 한번 기도받는데 10만 원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그런 분들이 뭐 있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 같은 모습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한 것이죠. 이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계속되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다 그렇죠. 제가 교회 사역을 24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24살,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시작했으니까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죠. 24살짜리 전도사가 오산의 작은 교회로 이제 갔는데 24살짜리 전도사가 왔다고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는데 70이 넘은 뭐 은퇴 장로님께서 90도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제 손을 붙들고 90도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보다 어린데 그래도 주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를 저에게 호의를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보면 여러분 20살짜리 20대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자꾸 받다 보면 아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권리인 줄을 착각합니다. 90도로 인사 안 하고 한 70도로 인사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 목회 저를 포함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것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했던 그 왕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느덧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더니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금을 들고 막 찾아오니까 금이 아닌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은덩어리만 가져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돌같이 흔한 이 은을 더 가져왔구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는데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점차 감사를 잃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왕들의 타락의 일면을 군사력을 늘리는 데에 늘리는 모습으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 즉 숫자와 통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또 전략 전술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랬고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는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왕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부귀와 영화와 그 지혜를 주실 것을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어떠한지를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여겼던 그의 성공과 번영이 저주처럼 그를 타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앞서 지혜는 분별력, 즉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 했는데 이 아굴의 잠언이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진심을 어쩌면 천문학적인 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번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번영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금빛에 번쩍이는 그 화려한 신앙이 신앙의 눈을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주님 앞으로 그렇게 뜨겁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보다 많은 부와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이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하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이 높은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낮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몸을 숙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주님 붙들고 우리의 머릿결로 주님을 씻기는 귀한 헌신과 고백과 주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정금과 같은 신앙이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지는 길, 주님 희생되는 길, 희생하는 길, 손해보는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주님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더 귀한 것들, 주님보다 귀한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주시고,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어주셔서, 기둥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금빛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며 주님 정금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솔로몬과 같이 높아지는 것을, 높아지는 길을 바라보기보다 주님 다시 한번 낮은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